갈라디아서 22번 메시지. 율법의 후견을 대체하는 아들의 명분의 영. 앞의 메시지에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을 세 가지 중요한 일들, 즉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받음, 그리스도로 옷 입음,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믿는 자들이 하나 됨으로 끝맺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받는다는 것은 삼일 하나님과의 유기적인 연합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경륜에 있어서 우리를 그분 안에 놓고 그분은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 안에서 사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유기적인 연합, 즉 생명 안에서의 유기적인 하나가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으로의 믿음과 그분 안으로 침례받음. 삼일 하나님과의 이러한 유기적인 연합을 체험하려면 그리스도 안으로 믿어야 하며 그분 안으로 침례받아야 합니다. 믿는 것과 침례받는 것은 한 단계의 두 면입니다. 먼저 우리는 그리스도 안으로 믿고 나서 그분 안으로 침례받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18절과 36절에서 쓰인 헬라어 전치사 에이스는 뭐뭐 안으로를 의미합니다. 이 구절들은 우리가 아들 안으로 믿어야 할 필요가 있음을 가리킵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갑니다. 우리 자신은 그분 안으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미 본 바와 같이 빈센트는 이 헬라어 전치사가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사용된 바와 같이 삼일 하나님과의 비밀하고도 영적인 연합을 의미한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인들은 공자를 믿기는 하겠지만 그들이 공자 안으로 믿는다고는 결코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스인들 역시 플라톤 안으로 믿는다고는 주장하지 않습니다. 중국인들은 공자와 하나 되지 않으며 그리스인들 역시 플라톤과의 영적인 연합 안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 예수 안으로 믿을 때 우리는 그분과의 유기적인 연합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를 믿을 때 우리는 그분 안으로 믿으며 그와 한 영이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유기적인 연합이라는 표현의 의미입니다. 그리스도 안으로의 믿음, 즉 내적이고 주관적인 것과 더불어 외적이고 객관적인 행동인 그리스도 안으로의 침례받음이 필요합니다. 내적 행동인 믿음과 외적 행동인 침례받음이 모두 필요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삼일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기 위한 완전한 한 걸음을 내딛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에서 바울은 자주 믿음과 믿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3장의 끝에 가서는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받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으로 믿는 것에서 시작된 걸음은 그분 안으로 침례받음으로 해서 종결됩니다. 이렇게 하여 믿는 이들과 삼일 하나님 사이에 유기적인 연합이 완전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리스도를 옷 입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 그리스도 안에서 침례받았으므로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합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그리스도를 옷 입고 그를 살아야 함을 아는 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14절에 따라 우리는 그리스도를 옷 입음으로써 그리스도를 삽니다. 그리스도를 옷 입는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우리 자신 위에 입는 것입니다. 그렇게 옷 입을 때마다 우리는 우리가 그렇게 살고자 함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를 입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에 의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살아 나타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생활의 표현이 되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으로 넣어지고 그분과의 유기적인 연합 안으로 들어간 즉시 생활에서 그리스도를 살고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합니다. 날마다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분 안에서 그분에 의해 그분과 함께 삶으로써 그를 표현해야 합니다. 3장 28절에서 바울은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라고 합니다. 이것은 교회 생활, 즉 한 몸, 한 새 사람을 가리킵니다. 3장 27절과 28절에는 중대한 세 가지 요점이 있습니다. 첫째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둘째는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분을 삶으로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것이며, 셋째는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인 한 새 사람, 한 몸 안에서 교회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 가지 사항들을 갖는다면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은 완성될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의 갈망은 만족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는 바울이 뛰어난 저자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장에서 매우 많은 논쟁과 토론을 거친 후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받았고 그리스도를 옷 입었으며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 하나라고 말함으로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듣고 믿은 우리는 그리스도 안으로 넣어졌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를 살고 그리스도를 표현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를 교회 생활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하나 되게 할 것입니다. 갈라디아에 믿는 이들은 어리석게도 율법으로 되돌아가려고 했습니다. 바울은 마치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듯 합니다. 너희 모두는 그리스도 안으로, 한 몸 안으로 침례받았다. 이제 너희는 그리스도를 옷으로, 표현으로 삼아야 하고 그를 살아야 한다. 율법으로 되돌아가서 그 요구를 이루려고 하지 말라. 그리스도와 함께 머물고 그리스도를 살라. 너희는 한 몸, 한 새 사람의 지체임을 기억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 모두와 함께 머물고 하나님의 목적이 완성될 수 있도록 교회 생활을 실행하라. 만일 율법으로 되돌아간다면 너희는 다시 노예 상태로 될 것이다. 하나님의 마음의 갈망은 율법을 지키려는 너희의 노력으로 만족될 수 없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머물고 그를 살아나타낼 때 만족될 수 있다. 주님을 찬양합시다. 우리는 그분과 유기적인 연합 안으로 들어갔고 지금은 교회, 즉 한 몸 안에서 그리스도를 살고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 하나님을 만족해야 합니다. 몇 가지 중요한 요점들. 이 메시지에서 우리는 4장 1절부터 7절까지를 살펴볼 것입니다. 거기서 우리는 아들의 명분의 영이 율법의 후견을 대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갈라디아서의 서론은 1장 1절부터 5절까지에서 결론은 6장 18절에서 각각 찾아볼 수 있습니다. 1장 6절부터 4장 31절까지에서 우리는 사도의 복음에 대한 계시를 봅니다. 그러고 나서 5장 1절부터 6장 17절까지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생활을 보게 됩니다. 1장 6절부터 4장 31절까지에는 몇 가지 중요한 요점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종교에 반대되며 그리스도가 율법을 대치하며 믿음에 의한 그 영이 율법에 의한 육체와 반대됨을 보게 됩니다. 3장 1절부터 14절까지에서는 그 영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인한 약속의 축복임을 보여주고 3장 15절부터 29절까지에서는 율법이 약속을 이어받은 상속자들의 몽학선생임을 보여줍니다. 4장 1절부터 7절까지에서는 아들의 명분의 영이 율법의 후견을 대체함을 보여주고 4장 8절부터 20절까지에서는 약속을 이어받는 상속자들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져야 될 필요성을 보여주며 4장 21절부터 31절까지에서는 그 영에 따른 자녀들이 육체에 따른 자녀들과 반대됨을 보여줍니다. 갈라디아서 3장은 두 가지 중요한 점을 다룹니다. 첫째는 그 영이 복음의 축복이라는 것이고 둘째는 율법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돌보는 몽학선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복음의 축복을 좋아하는지 몽학선생을 좋아하는지를 물어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만일 이 서신에서 합당하게 비침을 받았다면 분명히 과정을 거친 삼일 하나님이신 그 영을 택할 것입니다. 4장 1절부터 7절까지에서 바울은 3장의 사상을 계속 잊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는 아들의 명분의 영이 율법의 후견을 대체한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자 합니다. 아버지가 정하신 때 갈라디아서 4장 1절은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라고 합니다. 자녀란 헬라어로 유아나 미성년자를 뜻합니다. 2절에서는 계속 그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나니 라고 말합니다. 몽학선생이란 지키고 보호하는 자를 말하며 청지기란 집행관을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경륜 안에 있는 율법의 기능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정하신 때란 그리스도의 처음 오심으로 시작된 신약 시대를 말합니다. 3절에서 바울은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 초등 학문 아래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라고 말합니다. 세상의 초등 학문이란 율법의 초보적인 원칙들과 기초적인 가르침들을 가리킵니다. 골로새서 2장 8절에서도 같은 표현이 쓰이고 있습니다. 거기에서의 세상의 초등학문은 유대인과 이방인의 초보적인 가르침을 가리키는데 그것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과 씻는 것과 금욕주의 등의 의식적 관습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들의 명분, 하나님의 경륜의 초점. 4절과 5절에서 바울은 계속 말합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4절에서 때가 찼다는 것은 구약시대의 종교를 뜻하는 것으로 이것은 아버지가 정하신 때에 된 것입니다. 이 구절에서 바울은 그 아들이 여자에게서 나시고 율법 아래서 나셨다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자란 물론 처녀 마리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된 것처럼 여자의 씨가 되기 위해 마리아에게서 나셨습니다. 더욱이 그리스도는 누가복음 2장 21절부터 24절까지와 27절에 계시된 것처럼 율법 아래 나셨습니다. 또한 그는 사복음서에 계시된 대로 율법을 지키셨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율법의 후견 아래 갇혀 있었습니다. 그리스도는 그들을 율법의 후견에서 구속하사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려고 율법 아래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갈라디아인들이 미혹되었던 것처럼 율법의 후견 아래 되돌아가서 그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영의 생명 공급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신약의 완전한 계시에 따른다면 하나님의 경륜이란 아들들을 낳는 것입니다. 아들의 명분은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분배의 초점입니다. 하나님의 경륜이란 하나님 자신을 그분이 택하신 사람들 안에 분배하심으로써 그들을 아들들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구속은 하나님의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 안으로 이끌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륜은 우리로 하여금 다만 일시적인 목적을 위해 주어진 율법의 계명과 규례들을 지키는 율법 준수자가 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경륜은 그분의 영원한 목적을 위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로 만들어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을 상속받게 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영원한 목적은 그분의 단체적인 표현을 위해 많은 아들들을 갖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도록 예정하셨으며 그의 아들이 되도록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의 상속자들이 되어 그분의 영원한 목적을 위해 그분이 계획하신 모든 것을 물려받기 위해서 그분의 아들의 명분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율법을 귀히 여김으로써 유대교에 미혹되어서는 안 됩니다. 아들의 명분에 대한 적합한 정의를 내리기는 어렵습니다. 아들의 명분이란 생명과 성숙과 지위와 특권을 포함합니다. 아버지의 아들이 되려면 아버지의 생명이 있어야 하고 그 생명이 더 성숙되어야 합니다. 생명과 성숙은 우리에게 아버지께 속한 것들을 물려받을 수 있는 권리와 특권과 지위를 부여해 줍니다. 신약에 따르면 아들의 명분은 생명과 성숙과 지위와 권리를 포함합니다. 아들의 영. 4장 6절에서 바울이 선포하기를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신성한 생명의 체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의 영은 생명의 영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생명의 영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는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자들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의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율법 준수자들로서는 하나님의 생명의 영을 누릴 권리를 갖지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하나님의 영에 참여할 수 있는 충분한 위치를 갖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넘치는 생명 공급을 갖고 계십니다. 그러한 영, 즉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축복의 초점입니다. 4절부터 6절까지에서 3일 하나님은 그의 영원한 목적의 완성을 위해서 많은 아들들을 산출하고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율법에서 구속하여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시려고 아들 하나님을 보내셨습니다. 또한 그분은 우리로 하여금 실제로 그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려고 그 영 하나님을 보내사 그의 생명을 나눠주십니다. 기본적으로 아들의 명분은 생명 문제입니다. 지위와 권리는 생명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을 누리려면 그 영이 필요합니다. 그 영을 떠나서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거룩한 생명을 가질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 영으로 난 후에도 생명 안에서 성장하기 위해 그 영이 필요합니다. 그 영 없이는 아들의 명분의 주의나 권리나 특권을 가질 수 없습니다. 아들의 명분에 관한 모든 요점은 그 영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그 영에 의해 거룩한 출생과 생명을 갖게 되고 그 영을 통하여 성숙에 이르게 됩니다. 그 영으로 인하여 우리는 아들의 명분의 지위와 권리와 특권을 갖게 됩니다. 이와 같이 그 영이 없다면 아들의 명분이란 공허하고 텅 빈 말이 됩니다. 그러나 그 영이 임할 때 아들의 명분이 실제가 됩니다. 우리는 이제 생명과 성숙과 지위와 권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아들의 영은 다른 것으로 대치될 수 없습니다. 모든 것, 특별히 율법은 아들의 영으로 대치되어야 합니다. 율법은 몽학선생이요, 감시인이라는 것이 바울의 관념입니다. 율법이 우리를 지킬 수는 있으나 아들의 명분의 생명과 성숙과 지위와 권리를 주지는 못합니다. 율법은 자녀의 지위를 주지 못합니다. 율법은 다만 몽학선생으로서 도와줄 수 있습니다. 반면에 그 영은 생명과 성장과 지위와 권리를 줍니다. 그러므로 율법이 그 영을 대체해서는 안 되며 반대로 그 영이 율법을 대체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율법이 아들의 명분의 실제를 산출하지 못하는데 왜 그 영이 더 일찍 보내지지 않았는가에 의아해할지 모릅니다. 왜 그 영은 율법 전에 오시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약속이 성취되기 위해서는 일정 기간 필요했다는 것이 그 대답입니다. 하나님은 지체하신 것이 아니라 약속의 성취를 위해 그의 아들을 보내기 전에 2000년을 기다리셨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약속을 하시는 데에도 서두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의 타락 후에 즉시 아담에게 약속을 주시지 않고 결국 아브라함에게 주셨습니다. 물론 창세기 3장에서 여자의 씨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리라는 약속이 주어졌지만 하나님은 그분이 개입하셔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시고 약속을 주시기 전에 바벨에서 인간의 저주받고 타락된 상태가 완전히 드러날 때까지 기다리셨습니다. 인류는 바벨에서 혼돈되고 혼잡케 되고 분열되었으며 저주 아래 있는 존재로 완전히 드러났습니다. 그러한 배경으로 인하여 의심할 바 없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에 깊이 감사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은 타락한 직후에 약속을 받은 아담보다 더 이 약속에 감사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지체하게 된 원인은 하나님 편 아닌 사람 편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오심에 관한 약속의 성취에 있어서도 원칙은 동일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이 주어지자마자 그리스도가 오셨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만일 그렇게 되었으면 약속의 성취는 거의 무의미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 시대와 주 예수님의 출생 사이에 있었던 모든 것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2000년이라는 기간이 경과하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완전히 드러났습니다. 율법은 한편으로 그들의 부패와 절망 상태를 들추어냈고 다른 한편으로 그들을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보호했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을 위해 이스라엘 자녀들을 보호하는 데 있어서 필요하고도 유용한 기능을 다했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드러내면서 그들을 보호했습니다. 때가 참 4장 4절에서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보내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정확한 때에 오셨습니다. 조금 더 일찍 오셨더라면 너무 빨랐을 것이고 조금 나중에 오셨더라면 너무 늦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알맞은 때에 오셨습니다. 이것은 나무에서 익은 열매를 따는 것으로 예를 들 수 있습니다. 만일 열매를 너무 일찍 딴다면 그것은 익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너무 늦게 따면 너무 익어버릴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때가 찬 정해진 때에 오셨습니다. 이런 이유로 그의 오심은 매우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 가지 보내심. 4절과 6절에서 두 가지 보내심을 읽을 수 있습니다. 4절에서 바울은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보내셨다고 하고 6절에서는 하나님이 그의 아들의 영을 보내셨다고 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있는 약속에 의하면 그리스도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구속하셔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시려고 여자의 씨로서 율법 아래에서 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구속의 목적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하는 것 같은 하늘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로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시려고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그는 그의 구속을 통하여 우리가 아들의 명분을 소유할 수 있는 길을 열었습니다. 그러나 그 영이 오지 않았다면 우리가 가진 아들의 명분은 공허한 것이었을 것입니다. 아마 실제를 가진 아들의 명분이 아니라 지위나 형식만 있는 아들의 명분이었을 것입니다. 생명과 성숙에 달린 아들의 명분의 실제는 오직 그 영에 의해서만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6절은 하나님이 그의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셨다고 선포합니다. 아들의 영을 아들과 따로 분리된 인격으로 믿어서는 안 됩니다. 사실 아들의 영은 아들의 또 다른 형태입니다.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십자가에서 못 박힌 분은 그리스도이지만 믿는 자들 안에 들어간 분은 그 영입니다. 우리의 구속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은 그리스도이지만 우리의 생명이 되기 위해 내주하시는 분은 그 영이십니다.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그는 그리스도였지만 그가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에는 그 영이십니다. 먼저 그는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갖기에 합당하게 하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에 동참케 하는 길을 열기 위해 율법 아래서 아들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이 일을 마친 후에 그는 부활 안에서 생명주는 영이 되시고 아들의 영으로서 우리에게 오십니다. 이와 같이 아버지 하나님은 구속을 성취하고 우리에게 아들의 명분의 자격을 부여하기 위해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아들의 명분을 활력화시키고 우리의 체험에서 실제가 되도록 하기 위해 그 영을 보내셨습니다. 오늘날 아들의 명분은 사실상 하나님의 아들의 영에 달린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안에 있는 그 영. 6절에서 바울은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속으로 보내셨다고 말합니다. 사실 우리가 거듭날 때 하나님의 영이 우리 영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우리의 영은 마음속에 감춰져 있고 여기에서 마음은 우리의 느낌과 이해에 관계되어 있는 것을 가리키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 우리 마음속에 보내어졌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은 갈라디아서 4장 6절과 평행을 이루는 구절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은 아들의 명분의 영을 받은 우리가 이 영 안에서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는다고 말합니다. 한편 갈라디아서 4장 6절은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 우리 마음 안에서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는다고 말합니다. 이는 우리의 거듭난 영과 하나님의 영이 하나 되었으며 우리의 영이 마음 안에 있음을 가리킵니다. 이것은 또한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이 우리 존재의 깊은 곳에서의 체험에 의해 우리에게 실제화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 구절에서 바울은 그의 계시를 위해서 갈라디아 믿는 이들의 그런 체험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 간청은 매우 확신적이고도 설복적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단지 객관적인 교리가 아닌 체험적인 사실들이기 때문입니다. 아바는 아랍어이자 히브리어이고 아버지는 헬라어 파터를 번역한 것입니다. 그런 용어는 주님이 겟세마네에서 아버지께 기도하실 때 처음 사용되었습니다. 히브리어 명칭과 헬라어와의 조화는 아버지께 부르짖는 데 있어서 더욱 강한 감정을 나타냅니다. 그러한 감정적인 부르짖음은 참 아들과 그를 낳으신 아버지와의 생명 안의 친밀한 관계를 말해줍니다. 사람으로서 우리는 영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격과 존재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인격의 중심은 마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데에는 우리의 영만 포함될 뿐 아니라 우리의 성품의 중심인 마음도 포함됩니다. 신약은 영이 마음 안에 있음을 분명히 계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영이 우리 마음 안으로 보내지지 않고서는 우리 영 안에 보내어질 수 없습니다. 우리 영이 마음의 핵심이며 중심 부분이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영 안에 보내어졌을 때 그 영은 우리 마음의 핵심 속에 보내어진 것입니다. 그 영이 우리 안에서부터 부르짖을 때 그는 우리 영으로부터 마음을 통하여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들의 명분에는 반드시 우리 마음도 관련됩니다. 우리가 영으로부터 마음을 통하여 주를 부를 때 갖는 내적 감각은 주로 영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 안에 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참으로 영적인 사람이 되려면 합당하게 감정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형제님은 웃거나 울 수 없는 사람은 참으로 영적일 수가 없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감각 없는 조각이 아닙니다. 우리는 감정을 갖고 있는 인간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 안에서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을 때 우리 마음 안에서는 달콤하고도 친밀한 느낌이 더 깊어질 것입니다. 이렇게 부를 때 갖는 느낌은 달콤하고도 친밀합니다. 아들의 명분의 영은 우리 영 안으로 들어왔지만 그 영은 우리 마음 안에서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습니다. 이것은 아들의 명분 안에서의 우리와 아버지와의 관계가 매우 달콤하고도 친밀하다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아들이 그의 아버지를 보고 아빠라고 부를 때 깊은 속에서부터 달콤하고 친밀한 느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아버지 혹은 장인에게는 같은 식으로 부를지라도 느낌이 다를 것입니다. 그 이유는 시아버지 장인과는 생명관계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린아이들이 그들의 아버지와 생명 안에서의 관계를 누리면서 다정하게 아빠라고 부를 때에는 그 얼마나 달콤합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얼마나 다정하고 달콤한지요. 그렇게 친밀하게 부르는 것은 우리 영뿐 아니라 감정도 포함하는 것입니다. 우리 영 안에 있는 아들의 명분의 영은 우리 마음에서부터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습니다. 이는 우리가 아버지와 참되고 진실된 생명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의 참된 아들들입니다. 더 이상 종들이 아니라 아들들임. 아들의 명분의 영을 갖고 있는 우리는 더 이상 율법의 후견 아래 매일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안내자나 청직이나 몽학 선생인 율법이 필요 없습니다. 4장 7절에서 바울은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라고 말합니다. 신약에 믿는 이는 더 이상 율법 아래서 일하는 종이 아니라 은혜 아래 있는 생명 안의 아들입니다. 우리를 보호하는 율법 대신 우리는 만유를 포함한 영을 갖고 있습니다. 이 영은 우리에게 모든 것이 됩니다. 율법은 생명을 주지 못하지만 그 영은 생명을 주며 아들의 완전한 지위와 권리를 가질 수 있도록 성숙 안으로 우리를 이끕니다. 율법의 후견은 아들의 명분의 영에 의해 이미 대치되었습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상속자들. 아들인 우리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유업을 이을 자들입니다. 법에 의하면 상속자는 나이가 찬 자이며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을 자격이 부여된 자입니다. 신약에 믿는 이들은 율법이나 육신의 아버지로 말미암아서가 아니라 삼일 하나님, 즉 아들과 그 영을 보내신 아버지, 아들의 명분을 위한 구속을 이루신 아들, 우리 안에서 아들의 명분을 실행해가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상속자들이 되었습니다.